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 1편 1절의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고 또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지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된 마음과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가지 삶의 고통과 또 짐으로 인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또 고침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구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들의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의로운 자들의 길. 언젠가 저희가 또 보셨던 말씀 중에 시편 90절, 90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정의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넘는 그 오래전이죠. 이때 쓰여진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70년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그 인생의 특징을 또 말을 해주기를 수고와 슬픔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들을 때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깊이 있는 그 헤아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단지 70과 8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현대 문명 중에 의학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질병의 고통을 엄청 줄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의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시기를 한참 뒤로 연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학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져만 갑니다. 70년에서 80년 정도로 정해진 인생이 때로는 의학의 도움으로 90년, 100년 그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인류의 눈부신 발전을 극찬하고 감동하고 특별히 의학에 대해서는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많은 수고와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맛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수고와 슬픔을 우리도 역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도 성경에서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위력이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편 90편 말씀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왕들이나 종들이나 모두 그 위력을 뒤로한 채 다른 곳으로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인생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죽음을 우린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태어나고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정한 죽음을 대비하게 해주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어떠한 답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명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의 때에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십니다. 저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의로운가 의롭지 못한가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위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가 생전에 발휘했던 지혜, 그가 발휘했던 능력, 업적, 쌓아놓은 많은 덕과 인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관찰하시는데 오로지 그 안에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라는 것을 관찰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에는요, 우리 6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 또 의로운 자들의 길,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온 인류를 두 가지로 나누는 하나님의 분류 방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의로운 자들의 길과 불경건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죄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주홍 같은 그 진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을 의로운 자의 자격으로 그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의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의로운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을 따라 걷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탄이 벌이는 일들 중에 하나는 거듭난 그 기쁨과 감격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무가치한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때 즐겼던 세상의 쾌락을 다시 동경하게 하고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을 우린 사탄의 중요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이러한 속삭임과 이러한 말들에 계속 귀 기울이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은 의의 기준을 바꾸고요. 진리를 바꾸길 잘합니다. 그리고 경건이 무엇인가 정의를 할 때 다른 경건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경건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7절은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또 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심판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또 불은 성경 몇 군데에서 사람의 혀와 관련되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악독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잠언 19장 28절에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과는 좀 다르게 많은 선택과 또 결정, 그런 판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인생 동안에 발휘하면서 치러내는 일종의 그런 치열한 그런 경기와도 같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순간에 받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또 행실로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에는 휴식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에는 휴식이 없는 것이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분명히 보이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열매에 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실에 대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무수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은 시편 1편 1절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걷는가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지금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사람은 어딘가 찾아가다가 목적지를 만나면 거기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곳이구나. 이것이 바로 저희가 두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실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지만은 않은 것이 굉장히 저희들의 죄와 관련된 우리 믿음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이거 떠날까 말까 망설였는데 떠났더니 거봐, 이거 지금 기근이 바로 닥쳤네. 많은 좌절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더 좌절과 더 고된 그런 짐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늘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계속 번성한 그 가축들이 있었어요. 소떼와 양떼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가축들 때문에 그는 많은 물과 목초지가 필요했었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이집트 쪽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또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일행에는요, 아브라함과 종들과 그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미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그런 서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롯도 역시 많은 양과 소떼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기나긴 여정 가운데 식구가 늘어나고 가축들이 급증하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의 싸움이 맹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목초지는 우리 것이다. 이 목초지는 아브라함의 것이다. 종들 간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양들을 해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롯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못 살겠다. 내 양들을 나는 편하게 먹이고 싶다.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왼쪽 땅과 오른쪽 땅 중에 네가 먼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네가 다 가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어느 곳으로 네가 먼저 가든지 네 땅이 되고 네 장막이 되고 네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롯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삼촌에게 아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삼촌의 양떼가 더 크니 먼저 좋은 곳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이성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기 수월한 곳, 내 양떼가 번성하기 쉬운 곳으로 먼저 자신의 선택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은 이런 선택이 있고 그 다음 절에 성경에서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라는 하나님의 해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 땅에 자리를 잡고 거처를 삼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시간이 십수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또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도 있었던 상태고요. 롯은 또 그 상황에서 소돔 땅에서 전쟁을 한번 겪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재산도 몽땅 빼앗기고요. 그 소돔 땅에서 번성할 줄만 알았던 그 상황에서 소돔 왕의 그런 군사들의 침범을 받고 재산에 또 많은 가축과 이런 것들을 몽땅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자식이 없었을 75년 인생 동안 내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지금 잡혀가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열이 받은 거예요. 굉장한 열을 받고 자신의 318명이나 되는 군사와 가축들, 그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굉장한 군사력을 좀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갔던 반면에 롯은 자신이 거했던 소돔 땅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롯이 거하고 있었던 땅은 하나님께서 극심한 죄인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소돔 땅에 거처를 틀었던 우리 롯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9장에서는 이 평안한 땅에 두 천사가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롯은 소돔의 문에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방문했던 그날 롯은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롯과 두 천사가 잠을 청하기도 전에 롯의 집 밖에는 천사의 방문을 눈치채고 셀 수 없이 몰려든 남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죄의 속성 중에 하나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들과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육체적 관계를 나누고 그들과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최고의 쾌락을 나는 맛보겠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싼 것입니다. 자, 롯은 그 당시에 거센 사람들의 요구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번더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둘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롯은 이미 소돔의 방식에 깊이 적응을 했고 그들의 행동 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밖에 있는 군중들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번더 저지르는데요. 롯이 보내준 딸들을 제쳐두고 집을 부수려고 시도하면서 두 천사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가증히 여기시는 성적 타락의 죄를 일상화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쏟아 부으시고 진멸하셨는데 모든 거주민과 심지어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그 유황불 앞에서 모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편 1절 두 번째 경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얼마 전에 저는 쥐가 덫에 있는 먹이를 어떻게 먹는 것을 관찰하는 카메라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작은 그 쥐가 나오는데요. 그 쥐덫에 있는 그 먹이에 대해서 이 쥐는 생각하기를 아 이게 정상적인 먹이가 아니다. 내가 평소에 먹던 먹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몇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쥐덫을 계속 맴도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쥐에게 계속해서 쥐덫을 계속 쳐다보고 먹을까 말까를 망설이던 중에 계속 왔다 갔다가 하는 이런 쥐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계속 자신의 그 코를 후각하는 그 좋아하는 냄새 때문이었었어요. 쥐덫 위에 놓여져 있던 그런 굉장히 맛있는 미끼가 됐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망설임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쥐가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아, 내가 저것을 먹어도 좋다. 먹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쥐는 훨씬 더 가까이에 쥐덫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잘 보여요. 카메라가 멀리 있었지만 더잘 보이게 됐는데요. 급기야 쥐는 먹을 때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먹지 않습니다. 저것이 나의 먹이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를 탁 낚아챕니다. 근데 쥐덫은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날쌔고 가볍게 그것을 먹이를 먹었던지 쥐덫은 움직이지 않고 죽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세 번 이렇게 먹이를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이 음식을 편안히 먹고 즐겁게 먹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먹이는 이 쥐덫에 붙어있는 먹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땡겼더니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물고 한번 땡기는 즉시 쥐덫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 쥐덫은 쥐의 목을 물고 쥐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 10분이 안 되는 영상인데요. 죄의 길에 들어서면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피하고 떠나지 않게 될때그 죄를 맛보게 되고 즐기게 되다가 결국에는 죄가 나를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맥스터라는 목사님은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앞서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내가 이기고 모든 죄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 이미 들어섰을 때 사실은 죄의 능력이 더 강하거든요. 우리가 죄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승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로운 자들이 앉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는가? 두 번째 어디에 서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게 되는가 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51절 말씀에 이런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에 쓰인 마지막 조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희 모두 믿음을 다하여 이들을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마다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거듭나서 의로운 옷을 입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한 언제든지 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저버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강하게 내리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의 다음 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통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밤낮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에서 우리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로운 자들의 길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아멘. 바로 우리 두 가지의 차이점은,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맺는 열매에 대한 것인데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은 우리 불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열매는 곧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성장이 온전한 나무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마지막 결과물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겨라는 것은 곡식을 까고 남은 그런 생명이 없는 폐기물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 2절에 있는 그 사람의 길에서 중심이 된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된 모습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면, 3절에서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걷고 어디에 서고 또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꼭 그것을 측정하시고 그에 따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끝없이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만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지만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았지만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알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또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살게 해줄 수 있기를,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